시간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잘 듣고 새기며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요 성지순례 사진을 몇 장 보시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필수 코스 중에 하나인 요단강 사진인데요. 참고로 이제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더 세분하면 더 많지만 크게 세 가지 종류. 첫째,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성지순례.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중심으로 한 성지순례.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성지순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요단강은 첫 번째 이스라엘 성지순례 코스하고 두 번째 출애굽 성지순례 코스에 들어있는 여행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첫 번째 이스라엘 성지순례 코스에서 가는 요단강과 두 번째 출애굽 성지순례 코스에서 가는 요단강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첫 번째 이스라엘 성지순례 코스에서 가는 요단강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다음 화면 주세요. 예, 저것은 방금 봤던 그 요단강 강가 입구에 세워진 일종의 기념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요단강 장소, 그 장소로 가는 출입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세요. 예, 저것은 그 방금 봤죠? 그 기념관 주변에 새겨놓은 성경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받으시는 장면, 그 무슨 성경 말씀을 새겨놓았느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인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세계 여러 나라 말로 새겨놨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조금 보이시죠? 우리말 한글로도 새겨놨습니다.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세요. 자, 저것은 방금 봤던 기념관을 지나서 이제 강가 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나오는 곳으로서 첫 번째 봤던 곳과 같은 장소인데 지금도 저곳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기독교 신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요단강 그 장소에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유단강 물을 이제 머리에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는데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세례를 받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장소 거기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무래도 더 의미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 성지순례 코스에서 가는 요단강 사진을 보셨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출애굽 성지순례 코스에서 가는 요단강은 지금까지 봤던 요단강 모습과는 아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떠세요? 예, 조금 전에 봤던 요단강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물 색깔도 완전히 황토빛이고 뭐 주변 환경도 별로 아름답지 않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보고요 요단강이 뭐 이래 볼 게 하나도 없구만 아주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처음 봤던 요단강과 저기 있는 요단강 모습이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맞아. 그래서 여행은 싸게 가면 안 돼. 싼 게 비지떡이야. 무조건 싸게 가려다 보니까 저렇게 멋없는 곳으로 가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비싸게 제가 다 주고 간 여행이라서 멋있는 곳으로 갔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행이라서 저렇게 멋 없는 장소로 간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첫 번째 장소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코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요단강 그 장소에 간 것이고요. 두 번째 장소는 저기는 출애굽 성지순례 코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건너갔던 요단강 그 장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성지순례를 한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그 장소 그대로 간 것이다 이 말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코스와 출애굽 성지순례 코스 중 두 번째 출애굽 성지순례 코스에 들어있는 요단강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 있었던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강을 건너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40년간의 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자, 지금부터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본받아야 할 신앙적인 교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도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냐, 이것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도하 사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역사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 뭐냐 질문하면 10중 8구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이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간 홍해 사건이야말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엄청난 사건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엄청난 사건인 홍해 사건에 비견될 만큼, 홍해 사건과 견줄 만큼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도하 사건이 출애굽 홍해 사건에 비견될 만큼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 평신도뿐만 아니라 신학교 학생들도요, 요단강 도하 사건은 홍해 사건과 견줄 만큼 놀라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다르죠. 그렇죠? 말 그대로 홍해 사건은 바다를 건너간 것이고 요단강 도하 사건은 강을 건너간 것이기 때문에 요단강 도하 사건을 홍해 사건과 견준다? 비교한다? 조금 무리가 있다 이 말인데요. 자,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진입니다. 요단강은요, 평균적으로 볼 때 강 폭이 약 25m 그리고 깊이가 약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일 얕은 곳, 제일 좁고 얕은 곳은 폭이 10m밖에 안 돼요. 깊이가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기 온천천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기 사진으로 보기도 그렇지요. 요단강이 뭐 아주 엄청나게 넓고 어마어마하게 깊은 그런 강은 확실하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에 대한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이, 요단강이. 예. 곡식 거두는 시기. 요거는요, 양력으로,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따져서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시기고요. 그 다음,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에서 언덕이라는 것은 요단강 양쪽에 있는, 양쪽에 만들어진 자연 제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요단강이 3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요 시기에는 항상 홍수가 났다. 늘 홍수로 인해서 요단강이 범람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수라고 하니까 뭐 조금 넘친다. 요 정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저건요, 재작년 2013년 요단강 서안 지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안 살고 있지요. 예, 아랍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요단강 서안 지구에 홍수가 났을 때 사진이 조금 전에 읽은 15절 기록 그대로입니다. 요단강에서는 지금도 매년 3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면 저렇게 홍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요단강의 강폭과 깊이, 조금 전에 봤던 요단강은 예, 잊으셔야 됩니다. 평상시보다 4배가량 증가합니다. 그래서 강폭은 1km까지 넓어지고요. 강의 깊이는 10m까지 깊어집니다. 그리고 자, 방송을 다음 화면 주세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홍수가 나면 강물이 범람하면서 강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확 덮치게 됩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예, 서울 한강 인근에 살았거든요. 바로 앞에 한강이었어요. 매년 홍수가 났어요. 매년 홍수를 겪었는데 여러분, 일단 홍수가 나서 강물이 넘치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 유속. 엄청나게 빨라진 강물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강물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는 예, 저런 모습이 홍수가 났을 때 홍수로 인한 가장 무서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는요, 바로 저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7절로 8절, 15절, 16절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잔잔한 요단강을 건너간 게 아니었어요.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요단강. 아까 보셨죠? 주변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이 넘실대며 흘러가던 요단강, 그런 요단강이 멈춰섰을 때, 넘실대며 흘러가던 요단강이 멈춰섰을 때 그때 건너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첫째, 왜 하필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는가? 둘째, 정확히 어느 순간에 요단강이 멈춰섰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항상 이때가 되면 홍수가 나서 범람했는데 더 힘들게 하려고요? 더 어렵게 하려고요? 아니,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그 엄청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보다 누가 봐도 잔잔한 그런 상태의 요단강 건너가는 이게 나은 방법 아니에요? 지금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는데 몇 달 조금 더 기다렸어. 몇 달 더 기다려서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이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 요단강 건너는 게 이게 훨씬 더 나은 방법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바로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잔잔한 요단강이 아닌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이 넘실대는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순종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갈 건지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모세와 여호수아 인도를 따라서 왔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정말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드렸던 두 번째 질문 기억하시죠? 정확히 어느 순간에 요단강이 멈췄는가? 이 질문 역시 순종이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홍수가 나서 범람하던 요단강, 주변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이 넘실대며 흘러가는 요단강, 정확히 어느 순간에 멈췄습니까? 저기 있지요? 궤를 맨 누구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은요, 아직 강물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넘실대며 흘러가는 그 요단강, 그 상태에서 모든 것 삼킬 듯이 흘러가고 있는 그 요단강 강물에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넣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발을 넣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 바로 그 순간 요단강이 멈춘 겁니다. 간혹 요단강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들에게 강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들어간 이 제사장들의 순종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이다, 그리고 무모한 순종이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무식한 순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순종 전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순종 전체를 무모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비상식적인 것으로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도하 사건 이것만 봐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역시 무모하거나 무식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됩니다.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세요. 자, 보세요. 요단강 도하 사건,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켜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일같이 인도해 주셨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칸이 없어서 다 못 썼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 앞에서 똑똑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뒤 좌우 가리지 말고 야 따지지 마 무조건 강물에 들어가 무턱대고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미 홍해가 갈라졌던 이 엄청난 기적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보여준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경험한 기적과 역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기적과 역사를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그러면 다시 한번 너희들을 위한 기적과 역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이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기서부터 너희들에게 가나안 복지가 펼쳐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까지 행해오신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단순하게 추억으로만 저 멀리 과거 추억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순종의 근거, 순종의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복지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건너갔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17절은요. 요단강이 멈춘 다음,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여호수아 4장 10절을 함께 보면 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여호수아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그렇습니다. 참고로요 요단강 도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3장 그리고 바로 다음 4장에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읽으면서 어라?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갔다고 건너간 게 끝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다음 여호수아 4장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돼 있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으로 나눠서 건너갔나? 이런 식으로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두 번으로 나눠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도하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두 개의 다른 관점을 가지고 3장과 4장에 걸쳐서 반복해서 기록한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여호수아 3장 17절과 저기 있는 여호수아 4장 10절 함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상황이 어땠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고 했죠? 저기를 보셔요. 저기 나오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어요? 요단강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다른 백성들이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강바닥 한가운데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 말인데요.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원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약 200만 명으로 본다면 노약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된 저 인원이 평상시보다 더 빨리 갔다 하더라도 최소한 반나절, 12시간 이상은 걸렸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나절은커녕 반시간, 30분 동안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제사장들은 반나절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서 있었습니까? 아니죠. 뭘 맺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맨 채로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의 무게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상당한 무게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언약궤 윗부분, 언약궤 윗부분인 속죄수의 무게가 계산을 해보면 약 400kg 가까이, 350kg에서 400kg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전체의 무게는 대략 1톤, 1000kg, 1톤가량 됐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굉장히 무겁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제사장들은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반나절 동안이나 12시간 이상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 그때 그곳의 상황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요단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멈췄는지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과학적으로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있는데 16절 설명을 보면요. 자, 흔히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죠. 서해안 갯벌 같은 데 가면 쫙, 여러분 본문에 나온 요단강은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던 강물이 스톱,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던 강물이 상류에서 스톱 멈추면서 상류 쪽으로는 계속해서 강물이 쌓이는 일종의 역류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류 쪽에는 강물이 말라버린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보셔요.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제사장들, 12시간 이상 꼼짝하지 않고 있는 한가운데 있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뭐가 보이죠? 예, 넘실대는 요단강 강물. 넘실대는 요단강 강물이 제사장들 눈앞에 바로 보인다 이거예요. 역류현상으로 쌓여있는 이 강물 계속해서 넘실대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그 강물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을 향해 덮쳐올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12시간을 버티고 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맨 채 당장이라도 집어 삼킬 것 같은 요단강 강물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반나절 동안이나 꼼짝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힘들지만, 정말로 부담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바로 이것이 유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본받아야 할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스위스의 루체르니 공원에 가면, 예, 저기 나오죠. 뭐 TV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됐고 아마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하는 조각이 있습니다. 길이가 13m. 13m라는 어마어마한 조각입니다. 근데 저 빈사의 사자상 특이하게 뭐 우렁차게 포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특이하죠. 너무나 슬픈 표정하고 있어요. 사자의 머리맡에 창과 방패가 놓여 있습니다. 등에는 사자 등에는 부러진 창이 박혀 있어요. 초췌해진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상이 담긴 의미, 어떤 일이 있었느냐. 1792년 루이 16세 때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이 프랑스 정부군과 혁명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기 얼마 전 루이 16세는 스위스에서 돈을 주고 용병을 데려왔어요. 이 당시 스위스는 변변한 뭐 국가 산업이 없었어요.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 용병들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 파견된 용병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없으면 스위스 나라 산림 전체가 무너질 정도였다고 하는데, 자 그만 루이 16세 정부군이 혁명군에게 패하면서 혁명군이 왕궁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정부군 다 도망가고 심지어 왕을 지키는 왕궁 근위대까지 도망갔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루이 16세가 스위스 용병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프랑스 국민이 아니지 않느냐? 오늘 이 시간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어서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스위스 용병들, 우리는 비록 돈을 받고 왔지만 우리가 맺은 계약대로 우리의 자리 끝까지 지킬 것이다 말하면서 정말 끝까지 그 왕궁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다가 전원 혁명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들,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킨 스위스 용병 786명을 기념하기 위해 저 사자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담겨진 신앙적인 교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복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순종하는 모습,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 복지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두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 담겨진 신앙적 교훈 올바로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 복지로 힘차게 나가는 영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